본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기독교에서만 쓰던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지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황제의 명령을 가리킬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이 곧 복음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의미에서 복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로마는 아주 정복전쟁에 아주 대단한 나라지요. 그래서 또 놀라운 것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항상 승리만 하는 거죠. 계속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식민지를 이렇게 차지할 때마다 거기에 유앙겔리온이 이제 선포가 되는데 어떤 선포가 되냐면 식민지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막강한 세금이 막 걷어들여지니까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그 유앙겔리온이 들려 선포가 되면 로마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아, 이번에도 또 차지했구나. 또 차지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또 걷어들이겠구나. 이런 생각들. 그런데 반대로 식민지의 사람들은 결코 이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엄청난 저주의 소식이죠. 이건 괴로운 소식이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앙겔리온이 선포될 때는 언제냐면, 이 차지하는, 이 식민지 차지하는 일들을 막 하다 보니까, 이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군사를 파병하고, 또 황제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주기 위해서는 도로가 완벽하게 건설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로마가 들어가는 곳들마다 이 도로 공사를 어마어마하게 해놓잖아요. 뭐 지금도 가보면 도로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때 사용하던 뭐 하수구나 그것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기술력은 대단하지요. 대단하지요. 그 계속 차지할 때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도로를 내고 하수구를 뚫고 도로를 형성하고 그래서 항상 그 끝에는 로마 제국이 건설이 되고 그 로마 제국이 건설이 돼서 항상 이 황제에게 이 유앙겔리온의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이 통로로 쓰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박스 로마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는 이것이 평화의 소식이지만 또 식민지에는 이것이 결코 평화의 소식은 아니잖아요. 이건 괴로운 소식이죠.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죠. 이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어쩌보면 요즘 변질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이 복음이 이런 세상적 가치, 유앙겔리온, 즉 황제의 명령과 같은 메시지로 증거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평화의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편에 유리하면 평화의 소식이고 유리하지 않으면 평화의 소식이 아닌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이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유대인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이고 뭐 이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한 그 복음은 모든 열방을 향하여 모든 백성을 향하여 모든 나라를 향하여 동일하게 주시는 평화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어느 한 켠에만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소식,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지요. 어쨌든 이런 어떤 미묘한 관계의 차이들이 있으면서 인해서 어떤 딜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웹사전에 제가 딜레마를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무엇을 선택해도 불만족스러운 상황, 또는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도무지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딜레마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딜레마. 단어적 관계에 있어서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모호한 단어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는 뭘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딜레마는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하나는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을 용서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마땅히 공의를 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무관심하거나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묵과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겠는가? 우리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과 궁금한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먼저 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한 세 가지 간단히 이유를 설명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엄연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지요. 엄연히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무한히 훨씬 더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견줄만한 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히 그분과 상대하려고 할 수 있는 상대가 아예 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가장 사소한 반역 행위도 또 그분의 인격을 모욕하는 그런 중대한 그런 범죄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그만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만 죄를 용납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거룩성을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근원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으로는 인간의 죄를 간단하게 쉽게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으로서는 어떤 경우라도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셔요. 거기에 공의를 행하셔야만 되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경이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경이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를 베푸시면서도 여전히 공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경이로운 거예요.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집행하시고 악을 벌하시고 옳은 것을 입증해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숨길 수 있고 잊을 수 있고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요. 여러분, 세상의 재판관도 범죄자를 무작정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도 악인을 무작정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겠는가? 이 문제의 해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거지요.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요소들이 세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세 번째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얘기합니다. 화목제물로. 특히 여기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 오셨다 얘기하는 거죠.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만족시켰고 그분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자기 죄값으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죄인을 구원하려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듯이 죄 없는 사람이, 즉 의인이 이 일을 진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무지 이것은 우리의 상상으로 이성으로 해결 안 되는 딜레마예요. 영원히 고민해도 영원히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이 딜레마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생각으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또 어떤 물질로, 어떤 돈으로, 어떤 권세로, 막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는 이제부터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말씀으로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권위 있는 분이셔요. 그렇지요. 그 권위가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의 모든 허물을 내가 이제부터 용서를 선언하노라 하면 그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생각으로 하지 않았고요. 어떤 권위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마땅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히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것을 완성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공식을 완벽하게 맞추시고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채찍에 맞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나음을 입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것은 이 25절 말씀에 보면 재물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재물에는 재물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그 피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피입니다. 피. 피 흘림이 없은 즉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사함받는 거죠. 그렇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피로 인하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 찬양 있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이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힘이 솟아요. 왜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모든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고도 남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힘을 얻지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오늘도 그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믿어야만 그 피의 축복과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믿음이에요. 반드시 예수의 피가 있는 믿음,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어야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피, 그리스도의 피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를 25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대요. 지금도 여전히 참으시는 중이에요. 그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간과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워버리겠다, 기억도 나지 않게 하겠다, 완전히 빼버리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상실되면 이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 여러분들을 더욱 강하게 세워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자기 절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내 힘으로는 결코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절실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말씀합니다. 구원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거나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늘 송구한 마음, 늘 죄송한 마음, 늘 감사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입니다. 믿음. 도무지 의인 되신 하나님이 죄인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 도무지 해결 안 되는 이 딜레마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8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30절 말씀에도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31절 전반전의 말씀해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딜레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을 견고히 세우십시오. 고민이 될 때, 헷갈릴 때, 그런가 아닌가 고민이 될 때, 정말 이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인가 고민이 될 때 다시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믿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도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니 그 일이 확실히 된 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